오늘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2 Corinthians chapter 23. 제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비춰질 수 있습니까? 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 앞에 보면 동무요 하는 말이 나와요. 요즘 우리는 이 동무란 말 잘 안 쓰죠. 친구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왜 동무란 말을 많이 안 쓰냐면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아 근데 북한에 있는 이 양반들이 툭하면 동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형제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무 했는데 이게 마치 우리한테는 좀 거북스러운 쓰기에 좀 거북한 어떤 때는 우스개 소리로 북한 사람들을 흉내낼 때 쓰는 말 정도로 아는데 원래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이런 friend라는 말을 친구라는 말보다는 동무라는 말로 사실은 우리는 더 썼었죠.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사랑하고 가깝게 느끼는 디도를 자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무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요즘 한국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윈터올림픽이죠. 그게 열리면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남북한이 맨 끝으로 공동으로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올림픽 위원장 그 바흐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 눈물이 터질 뻔했다. 그 간격을 보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이 입장 자체가 노벨 평화상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비록 총칼을 들이대고 휴전선을 가로 이렇게 질러서 남북한이 나누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치 국면이지만 결국 우리들 저 깊숙한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총칼을 들이대고 한 민족이 이렇게 갈라서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 아는구나. 어떻게든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막대기 두 개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포개놓고 그 손으로 잡으니 그 손을 펼 때에 그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 주죠. 그것은 결국 남과 북으로 갈려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동역자가 되자 혹은 좋은 동무가 되자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2018년도 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뭐 단일팀을 만들어 출전을 하는 것이 그냥 뉴스고 공동 입장한 것이 뉴스고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뉴스거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사건이 저 일들이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꾸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려고 되는 이 작용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의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졌죠.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녔는데 반 친구들이 그 가발을 자꾸만 벗기면서 놀려댑니다. 이 아이의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학교에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은 뇌종양이었대요. 이 남학생도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이런 걸 받았더니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짝꿍이 저 아픔을 좀 나눌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기도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머리를 밀고 학교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뇌종양을 앓고 있던 친구의 이 건강이 아주 급속히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딜 가든지 이런 극단적인 두 예는 나타내겠죠.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친구가 혹은 동무가 네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째,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냐,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아름다움을 참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언제 받느냐 하면서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친구가 잘 나갈 때, 친구가 좋을 때는 야, 너 같은 친구는 없다 하고 그 친구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친구가 힘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됐을 때는 내가 너를 언제 받느냐 하는 것처럼 당신하고 나는 친구 사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꼭 꽃을 찾는 것 같은 친구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여러분 그 저울을 보게 되면 옛날 저울을 얘기하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있어갖고 그 무게를 다는 그 수평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죠?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렇죠. 유익을 물론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친구는 친구인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 친구한테 자꾸 옮겨 갈아타는 친구,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혹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만을 친구 삼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산과 같은 친구, 무슨 얘긴고 하니, 여러분 산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깃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품어주는 그런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좀 갖고 싶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이런 친구 대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네 번째 친구가 참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시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대주시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땅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무슨 얘긴 거 아니? 여러분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고 하여튼 그 씨를 심으면 그냥 자그만 씨, 조그만 씨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생기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을 주는 친구라는 거죠.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를 품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서 살아나게 만들고 그 인생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하고 후원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무슨 친구라고 한다? 땅과 같은 친구, 풀어 얘기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 친구가 마치 우리 결혼식 때 줄에 듣는 것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이 그 친구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명을 공급하는 땅과 같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그런 친구였어요. 땅과 같은 친구. 비록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고 사실은 제자죠. 제자인데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정말 땅과 같은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친구,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싶고 더 무언가를 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누구였느냐? 바로 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디도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의 동무요. 한참 자기보다도 연소한데 자기의 친구요,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도 보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왜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자기의 정말 내 친구라고, 내 동무라고, 더도 없는 둘도 없는 동무라고, 동역자라고 소개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쭉 읽다 보면 디도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웠는데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읽으면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은 어떠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이에요. 사랑.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왔는가, 왜 사랑이란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을 잘 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 안 했어요. 막 분당이 되어 있었어요. 나누어져 있었다고요. 갈등하고 있었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파파파파파 나뉘어져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그 분파에 들지 않으면 무섭게 공격을 했어요. 물고 먹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니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자기들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햇빛이 색깔이 뭐죠? 무색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려 7가지의 색깔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색깔이 다 섞여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색으로 보여지는 거죠. 7가지 색깔이 있으므로 오늘날 이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도 얻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햇빛이 한 가지 색만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일곱 가지 색깔이 있다라는 것은 태양 안에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다양한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하는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그러질 못했어요.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퉜는지 그야말로 사자와 사자가 싸우듯이 다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상 숭배도 하면서 교회도 다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한 새신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었는데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오는 것도, 그것이 나중에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위에 올라가면 무슨 베트남 절이 있대요. 이 근처에 가서 마하마냐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하고 쉬고 여기 와서 주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기서 그냥 꽹꽹꽹꽹꽹꽹꽹꽹꽹 하고 이렇게 국거리 장단에 구슬하다가 여기 와서 할렐루야 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혀 없죠. 어떻게 하면 신들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살까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밖에 우리는 못 볼 겁니다. 그 신앙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아무리 주여 해도 그 신앙은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적으로 너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 그래서 이혼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남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연애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아주 지독하게 타락하고,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가서 교인들을 모아놓고는 막 심히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파가 아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가 막 공격을 합니다. 당신 떠났으면 그만이지 뭔데 와서 상관이냐고 모욕에 모욕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격이 상당히 깐깐하고 꼿꼿한 사람인데 매를 맞아도 고개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굉장히 이 꼿꼿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길러낸 제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심한 모욕을 받았는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거예요. 마치 자식들에게 욕을 먹으며 떠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고린도 교회에 이게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해주는 말이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도에게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 정말 얼마나 사도바울이 자랑하며 능력 있는 젊은족입니까?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교회가 얼마나 갈라지고 부패하고 혼란한지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해결될 조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디도에게 이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모욕을 받고, 모욕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교회를 친히 가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욕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계속 분파가 안에서 싸우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이 되는, 막 그냥 가슴을 친, 마치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갈등하고 썩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통렬한 울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디도의 마음이 어땠다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나 대신 가서, 나도 못했고 디모데도 못했다만 디도야, 내 동무야, 가서 네가 좀 이 교회를 좀 고쳐다오, 좀 수습을 해다오. 이때 디도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사도 바울보다도 더 간절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찢어지는 마음이고 울부짖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디도의 마음은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도,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제자들도 아니고 자기가 목회했던 교인들도 아닌데 그 마음이, 그 친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오히려 더 간절하여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디도도 마게도냐로 오면서 중간에 서로 만났는데 디도가 선교복을 하는 거야. 그 문제가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디도가 가서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한테 배운 대로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였더니 그 분당되었던 것, 분파를 잃었던 것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교회가 정상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 그러면서 또 한편의 편지를 써서 이 디도에게 맡기면서 이 디도를 잘 영접하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에 많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보낼 때에 또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분위기가 정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새롭게 되었을 때에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갈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기쁨으로 그 교인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로마 선교를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냥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었냐면 바로 동무인 친구인 디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친구, 믿음의 친구죠.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무, 정말 자랑스러운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뭐냐면 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동무를 친구를 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 좀 꼿꼿했어요. 부드럽질 못했어요. 좀 직설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부드럽게 말 잘하는 아볼로가 인기를 얻은 것도 사실이랍니다. 아마도 이 디도는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없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직설적이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조직신학, 신학을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뿌리를 내려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 말을 바로바로 하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곧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거의 90% 같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비슷한 설교를 하면요.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자기의 성정을 못 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도가 바울에게 없는 부드러움으로 또 지혜로운 설득으로 바울에게 없는 그것으로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대신 감당해주는 다시 말씀드려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형제, 자매,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에 앞에 그 예를 든 것처럼 항암 치료하다가 머리가 빠진 그런 자매에 그래서 가발을 쓰고 갔는데 그걸 벗기면서 놀려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의 머리를 다 깎아서 아픔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울과 디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서로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나의 문제로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줄 줄 아는 그런 디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디도와 함께 보내진 그 형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 동역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과 같은 친구를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런 디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해요. 환경은 너무나 잘 변해요. 어떤 환경이 와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디도는 바울이 너무나 훌륭하고 능력으로 나아갈 때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박대를 당하고 푸대접을 받을 때나 한결같이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그 외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하고 잘 수행해내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무들이 서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했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에게 이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무의 모습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다 이르렀을 때에 정탐대를 스파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런데 갔다 와서 말할 때에 대다수의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들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들인지 자이언트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에게 밥입니다. 가면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둘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대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장절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누가 말하냐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큰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 뭐 예를 성경 아낙 자손들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은 둘이 똑같은데 말은 누가 계속 하냐면 누가 그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은 누가 계속 하냐면요. 여러분 누가 여호수아 갈렙 중에 누가 계속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 갈렙 중에 누가 계속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갈렙이 더 유명합니까? 여호수아가 더 유명합니까? 여호수아가 유명하잖아요. 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갈렙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얘기를 줄곧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냐면 그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바울이 설교를 잘못하면 복음을 잘못 전하면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돌을 죽기 시작했어요. 갈렙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그들이 돌로 치려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아닙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주섬주섬 뭘 주셨다? 어느 게 더 맞으면 아플까? 보면서 막 돌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니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믿음이 있지만 입술을 열어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돌로 치려 입은 모세조차도 가만히 있어요. 먼산 보고 있어요 모세가. 근데 그때 누가 바락바락 얘기를 한다? 갈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 나는 비록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마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나는 비록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친구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까 어떡합니까? 더 얘기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는 내 친구가 소위 말해 쫄았구나. 마음이 쫄았구나 저 친구가. 갈렙이 더 앞서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돌을 집어 던지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 친구를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친구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그 옆에 있어주고자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참된 친구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갈렙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감히 마음은 원인데 입술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더 힘있게 말해주고 더 간절히 말하고 더 끝까지 말해주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전 얼마나 이 사람이 매력적인지 몰라요. 비록 그때 실패했지만 어떻게 됐죠? 그 뒤로 38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도 막 몇백 개씩 하고 막 창 쓰고 칼 쓰는 것도 연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자기가 85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그런 위협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을 이루게 되죠.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가 돼야 할 상황이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요나단은 뭡니까? 세자예요. 다음 왕권을 이어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다음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했어요.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뭐예요? 원수죠. 죄가 없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온갖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잘한다, 우리 아버지 잘한다고 아버지를 갖다 응원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보호했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함정을 파놓고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연락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피할 길을 예비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친구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고 아꼈는지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눴다고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연애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요나단이 한참 위에요. 그런데 그를 친구로 삼으면서 얼마나 아꼈는지 다윗이 위험에 처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다윗을 걱정했고 다윗을 보호했고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원수 삼을 법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누가 됐든 정말 이성적으로 어떤 내 이익을 놓고 볼 때는 정말 등 돌아서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을 살펴주고 끝까지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원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가장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제자는 바로 베드로일 겁니다. 여러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나중에는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까지 있게 되지만 예수님과 얽히고 설키고를 제일 많이 한 제자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설레발을 쳤거든요. 목숨 바쳐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을 욕을 해가면서 나는 저런 사람을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황당해갖고 본인도 베드로를 지켜주려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심한 말로 예수님을 저점에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아니 목숨 바쳐 지키겠다며 그런데 하루도 못 가가지고 예수님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도 황당하니까 웬만하면 아는 척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봤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눈이 마주치자마자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울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자 우울증이 걸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할렐루야 한마디를 못해요. 그냥 계속 예수님이 오시면 냅둬유 이런 분위기로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용기 주셔서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그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만 자, 이 둘 관계를 베드로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친구로 같이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을 갖다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화병으로 해석이 또 된대요. 화병. 여러분 화병이 왜 걸리죠? 참다 참다. 한국 사람들한테만 있는 또 병이래네요. 세계 의학사전에 뭐 한이라는 단어가 뭐 화병이라는 단어가 뭐 따로 들어갔다 그래요.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병이 뭐냐? 화병이래요. 뭐 왜 다른 나라 민족도 없겠어요. 그런데 유독이 한국 분들이 좀 성정이 뜨겁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는 게 뭐예요? 화병. 여기다 흰 수건을 이렇게 둘러서 꽉 조여 매고 왜냐하면 골치가 너무 아프거든. 중국의 어떤 사람이 그 원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쓸개를 달아매고 그걸 맨날 혀끝에 대면 쓸개즙이 얼마나 써요. 그 쓸개즙을 입에 대면서 내 그 원수를 잊지 않으리 아침에 눈만 뜨면 그랬대요. 그걸 와싱상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나 원수입니까? 얼마나 반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눈물 콧물 흘려놓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 오늘만 익스큐즈 미 잠깐 일 좀 보고 올게요. 가서 이제 하고 싶은데 다. 그럼 우리 같은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도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화병이 왜 났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짓이 뭐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당시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자, 베드로가 집을 나갔어요.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딸이 나가서 이제 막 행상도 해야 되고 고생하는 거예요. 딸 고생하는 걸 보면 사위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밉죠.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느라고 어쩌면 예수님이 나이가 더 젊었을 거예요. 어렸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냥 그것도 제일 앞에서 설레발쳤다 그랬죠. 베드로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뭐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집안은 안 돌아보고 잡으라는 고기는 안 잡고 배도 내려두고 그물도 내려두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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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예수님 진짜 꼴두배기 싫었겠죠. 그러다가 무슨 병을 얻었다? 화병을 얻은 거야. 저 원수. 자, 이것을 그래서 병들어 누웠어요. 이때 예수님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뚝뚝한 친구 경상도 사나이 같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우면 그냥 고운 거예요. 모두가 고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투박한 사람이에요. 잘 살펴주고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칼을 뽑아 흔들어서 사람의 귀를 베어낼 정도로 성정이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잘 배려하고 알아주고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기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며 겸손하신 분이죠. 각 성과 촌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외로운 사람 기쁘게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직진, 무조건 직진. 승질나면 칼을 뽑아서 춤도 추는 무지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모님이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인이니까 아픈가 보다 그런 거죠. 그냥 그걸 보면 이 장모는 더 화가 복도다 오르는 거죠. 저거를 그냥 사위라고 뒀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혹은 화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의 손을 꽉 잡아주신 거죠. 우리 식으로만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죠? 아유 나 때문에 베드로가 저렇게 고기도 안 잡고 나만 쫓아다니고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그렇게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손을 잡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왜 따라와냐 해야 되냐면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손을 콕 잡아줬어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장모님 손 잡아줬을까 안 잡아줬을까요? 안 잡아줬죠. 근데 누가 와서 베드로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해보면서 왜 내 사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매료돼갖고 쏙 빠져갖고 따라다니는지를 자기도 알게 된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더라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 섬김의 원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풀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 중심을 봐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가면서 섬긴다는 뜻의 그런 원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섬김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고 안 알아주면 막 땅바닥에 앉았고 다리를 막 구르면서 왜 날 안 알아주는 거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베풀고 섬겼기 때문에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그런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 아주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는 원수로 속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대신에 그 장모의 병을 얻은 장모의 마음을 풀어줌으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그것도 섬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원어적으로는 헤세드라는 말 우리말로는 인자함이라고만 표현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헤세드의 뜻은 loving kindness라는 것으로 영어로는 해석이 돼요. 그것처럼 좋은 해석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랑하니까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예의를 갖추고 배려해줘야 그게 예수님식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어쩌면 이쪽에 열은 있지만 손은 차가웠을 거예요. 몸의 상태가 그렇고 차가운 손을 잡아주면서 품어주면서 그의 가장 필요했던 것을 공급해 주었던 거죠. 내팽개졌 인생이었는데 인정해 주셨죠. 아무도 그 품어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는 데 와서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loving kindness를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데 깊이 관찰하고 더 배려 있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를 맺었지만 그런 형제자매, 그런 가정, 그런 구역,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개인이 낫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사역의 열매가 맺는 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미국에.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무슨 이유도 안 되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의 말로 화병이 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그 회사 옆에다 똑같은 회사를 차릴까 막 이런 마음까지 들었대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렇게 참아 못하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다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돼. 나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다 해봤는데 딱 한 가지 당신이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더래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지 않았냐. 자기가 정말 그걸 안 해봤더래요. 이거저거 뛰어다니면서 다 했는데 그걸 안 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다 잃었습니다. 뭐든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자기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출장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 모텔들이 비싸기만 하지 깨끗한 데도 없고 말이죠. 편리한 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싸고 깨끗하면서도 편리한 모텔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평상시에 그들의 어떤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던 것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조그맣게 모텔업을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것이 큰 것이 뭐냐면 바로 홀리데이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홀리데이인 아시죠? 홀리데이인에서 이제 저 이렇게 선전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부부가 원수가 돼야 될까요? 친구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한 줄 믿습니다. 부부끼리는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기 쉬워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 어떤 단점을 잘 보완해서 갔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살겠죠. 정말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뱀을 보자마자 잡아먹었겠죠. 별것 아닌 내용 같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해봤자야, 목사인 저도요 너무 겹겹이 무슨 일을 당하다 보면 기도해봤자 하나님 나 같은 거 알아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교회에서 주야하고 기도회를 하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의 어린 딸이 우산을 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했지 않냐고 애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언제 옥문을 열어주셔도 나가게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잤다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와서 하도 한심하니까 팔꿈치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돼 있어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친구라면 기도를 리마인딩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건물의 아래층은 교회, 위층은 술집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술집에서 그냥 얼마나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떠들고 술 취해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막 그걸 뭐라고 그래, 술 취했고 막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술주 정신 막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대요.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문 닫게 해달라고. 근데 그 술집이 진짜 망했대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고. 목사님이 법정에서 말을, 아니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냐고. 목사님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이게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죠. 그리고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 기도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 내뱉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 말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서로가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독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 양쪽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그것을 비료가 되고 그것에 정말 양분이 되는 말들을 서로에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의 말 잘 될 겁니다.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그것을 공급하는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그런 디도가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디도의 이 아름다운 동무된 관계, 자랑스러운 동역자가 된 관계를 보면서 서로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또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적 동무 동역자가 서로에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드렸사옵나이다. 아멘.